로마서 31번 메시지 끝맺는 말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 있는 12가지 상황에서 계시됩니다. 맨 먼저 로마서는 그의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볼 수 없는 것,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은 것이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에 의해 분명히 보이고 이해됩니다. 둘째로 로마서는 정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창조된 후에 사람은 타락되고 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끌어들였습니다. 다음에 로마서는 구속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사람의 구속이 필요함을 계시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 후에 하나님은 칭의 안에서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의로운 근거를 하나님에게 가져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의롭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은 화목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는 화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하나 되도록 큰 역사를 이루신 동일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성화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됨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치적으로뿐 아니라 성질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연합의 결과입니다. 성화 안에서 그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다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는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됨 안에서 우리에게 누림이 됨을 계시합니다. 그는 우리를 미리 아셨으며 미리 정하셨으며 부르셨으며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보증하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계시됩니다. 칭의 안에서 그는 우리를 그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성화 안에서 그는 우리 안에 그의 거룩함을 역사하고 있으며 영화롭게 함 안에서 그는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택하심 안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택하심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의 택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한 목, 한 분깃을 갖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몸 안에 계십니다. 그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집합적 실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하나님이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됨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러 지방에서 교회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 안에서 표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들 안에서 표현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방 교회들 안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또 한면으로 그분은 모든 지방 교회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며 로마서 16장에서는 교회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피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교회를 산출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칭의, 화목, 거듭남, 성화, 변화, 본받음, 영화롭게 함을 포함하는 긴 과정의 여러 단계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습니다. 이 긴 과정의 결과로 하나님은 교회들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건축의 정점이요 완성입니다. 그는 더 이상 높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16장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주님의 역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그가 만족하기 때문에 나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더 이상 가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점에 이르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의 교회의 완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은 그의 역사의 정점에 도달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앞을 보라, 장래를 보라, 이 세계는 악하고 이 세대는 어둡다,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다,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썼다면 우리는 한 장을 더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가련한 상황을 보라. 우리는 우리가 모두 들림받게 될 미래를 보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기 좋아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들을 갖기를 갈망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가 현재의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서 지방교회들을 갖는 것에 만족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모든 책들을 연구해보면 로마서 이외의 어떤 책도 16장의 마지막 3절 같은 그러한 멜로디로 끝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송영가 또는 축복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멜로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열광하고 기뻐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계시록조차도 그러한 멜로디를 결론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방교회들이 있을 때 그것은 열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방교회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은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많은 미덕과 품성들을 담고 있는 지방교회 생활을 나타낸 후에 매우 기뻐서 찬양의 멜로디로 그의 편지를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결론을 짓는 찬양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너희로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식하고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마가나 누가의 복음이 아닌 바울의 복음에 따라 우리를 견고케 하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나 누가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구원은 있으나 교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교회들을 포함하며 교회를 섬긴 베베와 교회들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지방교회 생활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8장이나 12장이 아닌 16장으로 되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바울은 로마서의 끝에서 열광했으며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지방교회들에서 정점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온 성경의 추출이요 요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계시록에서 모든 지방교회들의 총회와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으로 결론짓습니다. 로마서는 지방교회들로 완성이 되고 온 성경은 모든 지방교회들의 총회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입니다. 실제적인 관점. 이제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죄인들이며 문화나 종교가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3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칭의, 화목, 성화, 본받음, 영화롭게 함에 왔습니다. 뒤이어 12장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몸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의 체험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룩하고 신령하기만 하면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에 계시된 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의하면 여러분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어디에 몸이 있는가? 어떻게 몸을 가질 수 있으며 실행할 수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생활과 몸의 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몸의 사역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목사 대신 사역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몸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관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몸에 대하여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 14장의 실행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14장에 합당한 실행이 없이 12장의 실제를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이 없이는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 계시된 믿는 이들을 받는 실행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인 관념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나누지만 생명은 하나를 이룹니다. 교리로는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모든 교리는 나눕니다.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옳든 그르든 교리는 여전히 나눌 뿐입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교리들로 인해 수천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교리든 예외 없이 편당이나 분열을 낳습니다. 사교의 교리나 나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합당하고 건전하고 원리적이고 성서적이고 영적인 교리도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모든 교리적인 관념에서 구출하소서. 주여,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끄소서.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관념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교리는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옛날에 유대인 신자들은 많은 교리적인 주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도 어떤 철학적인 관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의 종교적인 배경과 이방인 문화적인 배경에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들을 만들어냈음을 교회 역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주 예수를 순수하게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배경으로부터 나온 관념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져왔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위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의 철학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무척 일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 되기가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합의를 위하여 그들의 교리적인 관념을 떨쳐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는 이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과 관념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할례자와 이방인을 다 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리요, 모든 유대인을 위한 공급의 근원이요, 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달콤하고 은혜롭고 치유하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함께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배경과 종교나 철학의 배경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관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에 대하여 물으면 여러분은 나는 어떤 철학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종교에 대하여 물으면 나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리시요 이방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지방교회들을 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16장 1절에서 그는 갱그레아 교회에 여집사인 베베를 천거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천거한 사람은 특정한 지방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매였습니다. 지방교회 안에 있지 않은 어떤 믿는 이도 천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한 자매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녀가 속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나는 일단 그녀가 속한 교회를 알아본 후에 그녀가 어떤 자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교훈을 얻기 위해 오직 주일 아침 집회에만 참석합니까? 그녀는 교회를 봉사하는 자매입니까? 그녀는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용어나 이론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베베 자매가 겐그레아에 있는 지방교회에서 한 것처럼 지방교회 안에서 어떤 분명한 기능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3장부터 15장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16장에서 우리는 지방교회들을 구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에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정거장들. 로마서에 몇 개의 정거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칭의의 정거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성화의 정거장까지 나아갔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12장까지 나아가서 몸에 대해 말했지만 몸에 대한 참된 체험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도 정거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정거장이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에서 남아있는데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지방교회들 안에서 온전히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방교회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몸을 만질 수 없습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서는 다만 공허한 용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있고 싶으면 지방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거장은 16장, 즉 로마서에 있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칭의, 성화, 몸에 대해 말하는 단계의 정거장을 통과해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정거장인 지방교회들 안에 거하며 거기에서 순수한 몸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정거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바울의 결론 짓는 찬양의 멜로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열에 대한 경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완성을 밝히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소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가르침에 거스려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의하는 눈을 가지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종으로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나니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우리는 지방교회 생활을 누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슨 가르침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같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거스르는 어떤 변론이나 불일치의 의견은 분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17절에 따라 우리는 이 가르침에 거스려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불일치된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의하여 야기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단순한 자들을 속이려는 밖에 있는 의견, 다른 사람들의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에 의해 손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기 위하여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부드럽고 아첨하고 유창한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교회를 나누며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아첨하는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의 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한 가지 길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부드럽고 아첨할지라도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마서의 가르침에 거스르는 어떤 말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끊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대적은 간교합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우리의 시대에도 분명히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열광하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부드러운 말에 속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사도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경고에 주의해야 합니다.